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염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여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권좌를 빼앗기고 도주할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왕이 권력을 잃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슬픈 일인데 그것이 자기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더 쓰라렸을 것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무기와 병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모으면서 인재들도 모았습니다. 마침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의 횃불을 올렸을 때 군대를 몰아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는 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워낙 준비가 철저했던 탓에 순식간에 반군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아무 저항 없이 도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은 그때 그 반란 사건이 얼마나 무섭게 컸던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전령들이 뛰어들어와서 다윗에게 한 말이 더 무섭습니다. 전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민심이 돌아섰다는 뜻이죠. 군사력의 열세가 문제가 아니고 민심의 이반이 더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까? 4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그 민원을 대신 처리해주면서 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모든 문제는 왕이 늙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모함하면서 젊은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터지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윗은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하던 때 다윗의 나이가 60, 압살롬은 28세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윗 왕국은 그때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의 정권은 그때 끝난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배경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의 시편 4편이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 쓴 묵상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의 기도라고도 하는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참담하던 시간에 썼던 기도문이고 묵상문입니다. 가진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절망의 시간,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그 힘든 시간에 한때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선동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1절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현재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병이 들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4년이나 아버지 모르게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아들의 교묘한 책략,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절대 다수가 다윗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무리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는 동안 순진한 다윗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또 악한 말에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선동되고 시험든 사람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설득해봤자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평한 판단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셨다. 나를 위해 넓은 자리, 다 죽게 되었지만 내가 숨 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이 엄청난 중압감에서 내게 잠시 숨 쉴 수 있는 휴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방의 문이 다 닫혀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윗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다윗이 뚫고 나갔던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통로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강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자가 강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앞에 연약하게 가련하게 엎드려 있는 자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첩첩산중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충분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을 꾸짖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어느 때까지 헛된 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면서 반란군을 꾸짖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선동당해서 시험든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을 나쁘게, 진실된 것을 거짓되게, 깨끗한 것을 더럽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궁인 악성 루머들을 파고 만들어서 퍼뜨리고 또 그것을 선동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꾸짖었어요.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입술로 지는 거짓된 죄들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묵하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면 모든 것이 열세인 상황에서 쫓기는 늙은 왕이 이토록 담대히 적들을 꾸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다윗 자신이죠. 다윗은 국민 투표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힘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자기에게 왕권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밀어붙이려 했는데 성경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심도 악에게 선동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수결의 민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음모에 선동되었고 광야에서도 열 정탐꾼에게 선동돼서 절대 다수가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민심에 휘둘리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소수의 악한 무리에게 선동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니고 천심이 선포돼야 그게 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름 부으신 자, 자기에게 왕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름 부은 자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소리 듣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들은 소리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침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누구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일을 그렇게 경솔히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 우리가 일찍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부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아닙니다. 부하들입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마저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선을 볼 자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다윗 왕에게 호프가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적들에게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인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공격도 힘들지만 나와 같이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기가 떨어진 아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내 편을 의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것 힘듭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권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없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외적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내부를, 내면 세계를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분위기하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게 저녁에 쓴 기도문인데 앉아서 수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쫙 쓴 게 아니고 한절 쓰고 한숨 쉬고 묵상하다가 한숨 쉬고 묵상하다가 이게 몇 시간을 거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6절 쓰고 한참 묵상하다가 성령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절, 8절부터 완전히 분위기 달라지거든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 그 당시 히브리 문화 표현으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추수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탄탄대로에 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참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극치의 축복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써요. 그 외적인 환경이 돈도 많이 벌리고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가장 잘 나갈 때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외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이 풍족하던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마음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알던 분이 몇몇 정권 전에 진짜 잘 나가던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떨어뜨렸다면 그분은 진짜 새 많이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또 감옥에도 다녀오시고 그 뒤로 만났을 때 저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참담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한참 잘 나가던 때보다 너무 환해요. 감옥에서 이분이 성령 체험하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삼시세끼 깨끗한 자연식으로 밥 먹고 폭탄주 안 먹고 밤새 전화 받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불안감에 떨며 자지 않고 성령 체험한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가족들과 면회하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래서 출소했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잃었지만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집 많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은 평수 좁은 데로 옮겼는데 자동차도 자차 합당하고 걸어다니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이 켜주신 소망의 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함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끊임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첩첩 산중인데도 폭풍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환난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영적인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경지까지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위기 가운데 사람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비방과 억울한 공격이 여러분 주위로 빗발치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까? 배신감 때문에 이가 갈리십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으십시오. 구원자가 오십니다. 은혜의 전능자가 여러분 곁에 와 주실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썰물처럼 빠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가장 위대한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을 봅니다. 그는 칠흑 같은 폭풍과 어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지대로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